예, 오늘 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화살처럼 정말 빨리 간다 하는 것을 요즘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들다 보니까 그러한 사실을 자꾸 이제 느끼게 됩니다. 2015년 시작한 게 이제 엊그제 같은데 한번 2015년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1년이 내게 어떠한 의미였는가? 우리 학생들 같으면 공부하는 데 좀, 발전이 좀 있었는지, 경제적으로 좀, 발전이 있었는지, 또 배우자를 찾는 그런 분들, 연애하고 배우자 찾는 그런 일에도 좀 발전이 있었는지, 우리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가정 생활을 내가 평가를 해볼 때, 조금 좀 발전이 있었는지, 내가 사회 생활, 직장 생활 하는데, 그 안에서도 무언가 진전이 좀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영적인 생활에도 좀 진보가 있었는지, 한번 오늘 며칠, 이제 한 3, 4일, 2015년이 남아있는데, 오늘뿐만 아니라 한 3, 4일 동안 남은 그 시간에 정말 2015년이 내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앞으로 또 2016년이 우리에게 허락이 될때그 2016년을 조금 더 유용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기도 시간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다 죽습니다. 맞죠? 젊을 때에는 저도 똑같았어요. 천년, 만년 살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점점 이렇게 들면서 철이 든다거나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결국은 사람이 다 죽는 거구나. 이 세상의 모든 평가가 좋고, 경제적 상황이 좋고 모든 것이 좋아도 결국 우리가 여기서 천년만년 살지 못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그런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모든 좋은 평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사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에게 유익을 줄수 있어요. 우리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 그 이후에 우리 이건희 회장님 지금 보세요. 어떠세요? 그 많은 건 누리고 했지만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 없이 하늘 부르심을 받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이 누구께 되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훌륭한 분이에요. 좋은 업적을 많이 남기신 분이에요. 저는 그런 것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영원하지 않아요. 인생의 끝이 있기 마련이다. 이거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지금 이 시간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영적인 관계가 아예 없다. 그럼 아주 인생을 패배하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겨우 신라같이 겨우 붙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여기 읽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처럼 1년을 다시 주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조금 더 강력한 그런 영적인 관계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작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는 가운데 누가복음 전체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의 삶을 사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9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맨 위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가서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의 간증을 듣고 그리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셔서 갈릴리를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로 들어가셔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와 같은 한 6개월 정도의 그런 삶이 9장 이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자그마치 3년 동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인격이 변해야 된다. 이 마음이 변해야지 종교적인 외적인 모습, 이런 걸 내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주일 성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십일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 하나님이 그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격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제가 선포했으면 그러면 듣지 않아도 그게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누가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셨겠어요? 얼마나 좋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3년 동안이나 선포하셨겠어요? 그런데 3년 동안 그렇게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사람이 끈질긴가를 저와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보다 가장 뛰어나고 하나님께 경배를 잘 드리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3년 동안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설명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이렇게 질긴 사람들인가? 지난 1년 동안 제가 누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30번 이상 제가 전달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된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지난 50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2015년도에 여러분에게 선포했어요. 어떻게 여러분 변화하고 있습니까? 전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좀 변화의 조짐이 좀 보이세요? 밖에 나가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합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이 킹제임스 성경을 끼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영혼의 자유를 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 신약교회, 구약식 그런 교회가 아니라 신약교회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정말 우리가 다니는 이런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돼야 된다.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변화되기 원하세요? 예. 변화하려면 회개해야 돼요. 변화하려면 회개해야 된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회개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유명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앞에 나와 있는 1절에서 5절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6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제가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이제 다 돌아다니시고 이제 마지막 이제 6개월 남은 그런 시점에 유대를 향해서 이제 가시면서 갈릴리 지방의 어느 도시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상당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데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냐 하면 현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잘 풀리지 않겠는가.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 대학도 잘 가고 하나님을 믿으면 병도 걸리지 않고 그렇죠? 자동차 사고도 안 나고 하나님만 믿으면 말 그대로 만사와 형통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보통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정말 우리의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잘 되기 원하는 거, 그게 목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게 되진 않는다. 예수님께서 일단 이런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쉽게 말씀드려 지금 현 시대 대부분의 교회들이 선포하는 것은 현실 종교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걸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기복신앙이다. 기복신앙. 교회 다니면 무조건 복을 받는 거. 복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늘에서의 복은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70년, 80년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다섯 가지 복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것. 이런 복을 많이 누리면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고 이런 복이 임하지 않고 어떨 때 사고가 임하거나 어떤 불행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생에서의 행복과 불행이 영원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다니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 또 이 세상에서 잘 먹지 못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렵게 사는 것 이것 자체가 영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1절에서 5절에서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세요. 에베소서의 표현을 빌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 안에서 복을 주시되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복을 약속하셨지 이 땅에서 잘 되고 안 되는 것까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이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천명하시는 그 대목이 지금 여기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거기 있던 몇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은 것을 예수님께 알렸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이런 한 명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에 세 차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그 세 절기 중 한 절기에는 성전에서 성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또 특별히 이방인 여기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방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이방인들도 희생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세 명절들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지금 예루살렘인 성전에 와서 지금 희생물 드리려고 지금 모여 있는데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총독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 사람 그러면 반역자들로 그렇게 보는 그런 견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갈릴리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좀 포악하고 또 갈릴리에 어부들이 있고 갈릴리 쪽에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살고 바로 그 위로 두로와 시돈 지방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의 문물이 자주 오고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 사람들이 깨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포악한 그런 사람들 이야기할 때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평판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군수군대고 하는 그런 것을 보고 빌라도가 아마 이 사람들이 모여서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 사람들을 죽이고 이 사람들의 그 피를 희생물에 섞어서 드렸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일어난 이 사건 주님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빌라도라고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냐 아니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이게 정말 나쁜 일이 아니냐 하고 정치적인 이슈로 우리 예수님을 몰고 가서 그래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생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한 의도로 지금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린다고 성전에서 무언가 일을 하다가 빌라도의 죽임을 당했으니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극심한 죄인이었으면 그래 성전에서 희생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겠느냐. 지금 이거를 예수님이 한번 확실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의 답을 듣기 원해서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2절 3절에 가서 보니까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다가 이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그들처럼 다 멸망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지옥 불 속에서 영원토록 멸망당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정죄가 이 안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성경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 또 마비병 환자, 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나병 환자들 이런 것들 가서 보시면은 많은 경우에 죄와 병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신 것은 또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모든 병이 아니면 모든 불행이 다 사람의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죄와 불행과 어려움은 우리의 첫 부모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타락한 결과 우리 인간 모두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그와 같은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일이 생기거나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거나 좋지 않은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아니면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뭐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까 하고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만 자꾸 살펴볼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기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최근에 이번에는 갈릴리 지방이 아니라 유대 지방에서 일어난 그와 같은 일을 언급을 하십니다. 조금 아까 일어났던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당한 것은 인위적인 사고예요. 빌라도가 고의로 그 사람들 잡아 죽인 거예요. 그건 인위적인 사고인데 여기 지금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나온 희생자는 인위적인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연적인 사고를 당한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망대를 증축하든지 아니면 망대와 관련된 건축 공사를 하다가 무고한 사람 18사람이 그냥 깔려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적으로 생긴 자연재해입니다. 그렇죠? 조금 아까 것은 인위적인 사고고 이번 것은 자연적인 그와 같은 재해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더 큰 죄인이고 더 사악한 죄인이고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망대에 깔려 죽은 게 아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총정리하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 조금 나은 사람, 누구보다 조금 나쁜 사람 이렇게 등급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러니까 듣기 싫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구나 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무언가 잘못된 게 내재된 채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 어머니 뱃속에서 수태가 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인데 그 사람 안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내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고 그 상태로 저와 여러분이 70년이고 80년이고 살다가 죽게 돼 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인위적인 사고를 당하든지 아니면 자연적인 재해를 당하든지 좋은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짧게 살았든지 아니면 길게 살았든지 부자로 살았든지 가난하게 살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인가 우리 안에 내재가 되어 있는 이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로 180도 돌이키는 그와 같은 회개가 없이는 사람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이 66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정신을 집중을 하고 읽으셔야 될 그런 대목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두꺼운 교과서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을까? 그리고 3,500년 동안 이 말씀들을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을까? 하나님 측에서 보시는 그런 견해가 있고 우리 사람 편에서 보는 그와 같은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람 편에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두꺼운 교과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는 이것을 읽고 내게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이켜야 살 수 있다. 그걸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이렇게 책이 두꺼운데 이 책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 전달해준 내용은 뭐냐?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서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해도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회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내가 맺는 것이 회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성경책을 접하실 때 많은 사람들의 잘못을 보게 될 때 저렇게 살면 안 되겠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겠구나 하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인생에서 한 번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사는 삶 속에서도 매일같이 잘못된 그런 삶이 나올 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다고 작심을 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구원의 기초이고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회개는 구원의 기초, 믿음은 구원의 방법. 그러니까 회개가, 여러분 집을 짓는데, 이게 지금 이 빌딩이 12층입니다. 12층 이 빌딩인데 맨 밑에 뭘 지어야 이 빌딩을 지을 수 있어요? 기초를 놔야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초 없이도 세울 수 있어요. 세우는데 조금만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다 와르릉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닙니까? 집을 100층씩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를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기초를 지어야, 잘 지어야 빌딩이 뭐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 빌딩이 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가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 회개가 확실하면 앞으로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흔들리는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이 회개가 부실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흔들려도 어떻게 다리가 와돌와돌 이렇게 떨듯이 계속해서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뭐예요? 부흥에 가서 눈물 펑펑 흘리고, 아니면 기도원 가서 3일 기도에 나무 뽑고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소나무 붙잡고 열심히 씨름하고 흔들다가 뿌리 하나 뽑고 뭐 이렇게 되면, 그러면 회개한 걸로 많은 경우 착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개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감정적인 요소를 회개라고 생각하면 그럼 기초를 잘못 놓는 거예요. 회개는 감정적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지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인 요소. 다시 말해 울고불고 하는 거 없어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다고 돌이키는 의지가 작동이 돼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울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저와 여러분의 크게 느껴지게 될게 우는 일도 생길 수 있고 찬송하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착각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간증하고 텔레비전 탤런트가 오고 배우가 오고 요새 간증하는 내용들 다 들어보면 다 탤런트들 다 와갖고 울고 웃기고 하는 그거 아닙니까? 거기서 구원받기는 대단히 힘들다. 그런 간증 집회에서 회개하고 울고불고 하는 걸로는 구원받기 대단히 어려워요. 잘못된 기초를 놓기 쉬운 거예요. 사형이 잠깐 5분 동안 설명을 하고 저를 따라하시면 이제부터 구원받습니다 하고 쭉 따라하고 죄인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 그거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머리를 주셨냐? 생각하라고 주신 거예요.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도 염색하고 내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염색하면 내 반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 얘기하면서, 머리는 염색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생각하라고 하나님 준 거다 그 얘기를 해요. 생각을. 그래서 여기 엔지니어링 이거 하러 왔으면 생각을 잘 해야 된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살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려면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돼요. 생각. 내가 어떤 사람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그렇죠? 이대로 정말 죽으면 삶과 죽음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 내가 개나 돼지 같은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나? 이거 하는 거 보니까 개나 돼지하고 내가 분명히 다른 그런 어떤 존재로 뭔가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래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사람이라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그래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이렇게 사람처럼 갖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머리가 이렇게 달려있다 그래서 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라면 생각을 할 줄 알아요. 생각을. 자, 그래서 회개는 구원 초청의 핵심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의 첫 단계는 내 안에 무언가가 잘못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일이 회개의 첫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 데리고 와서 구원 상담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냐? 무언가 지금 내가 너무너무 내 자신에 대해 답답합니다.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말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내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저와 여러분이 상담을 하고 해야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지. 아무 생각이 없는데 목사하고 상담하면 될 줄 알고 자꾸 그게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이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70, 80이 끝나게 되면 내 인생이 그걸 다 끝인가 아니면 영원한 그런 삶이 있는가. 이 지상이 끝인가. 정말 앞으로 영원 무궁한 그런 삶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야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똑똑한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똑똑한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돈은 못 벌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재된 이런 것 잘못에 대해서 타고난 것과 같은 잘못에 대해서 유감과 더불어 슬퍼하며 앞으로는 그런 일들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내 속에 나타나면서 마음을 바꾸면서 행동으로 마음 바뀐 것이 나타나야 성경이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만 바뀌면 소용이 없어요. 가룟유다가 예수님 판 거 후회를 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마음을 바꿨는데 어떻게 자살했잖아요. 그건 성경 이야기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마음만 바꾸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울고 정말 잘못했으면 어떻게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게요.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죽으면 안 돼요. 자살하면.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살아야 회개예요. 살아야.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텔레비전 탤런트나 이런 얘기 듣지 마시고 그런 간증 수없이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간섭하셔서 죄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지금까지 내 중심적으로 계획해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성령님이 말씀해 주실 때 생각의 변화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야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에 이른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입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제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그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것만 추구하댔는데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이루어야 그게 인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본인에게도 나타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야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좀 이런 거 지우면 어떨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이 조그만 죄 하나를 지어도 마음에 민감함이 생겨서 콕콕콕콕 이게 찔리게 될 때 과거에는 이만한 것만 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죄구나 하고 죄에 대한 민감함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조그만 죄를 지어도 마음의 불편함이 있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나타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형제에게 잘못했으면 고백을 하고 그리고 돌이키는 그런 일이 나타나야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가 생활에서의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가 어딨냐고 주장하던 사람이, 지옥이 어딨냐고 말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이 일이 마귀의 일입니다 하고 잘못된 것을 고백할 수도 있고, 마귀의 유혹이 있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펄펄 끓는 불호수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남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을 증언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입으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주시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39권의 구약성경 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400년 동안 마지막으로 활동하던 대언자가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 대언자 이후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도 대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누가 등장해요?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 침례자 요한이 등장합니다. 침례자 요한이 등장해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신약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설교 말씀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의해 변화가 된 사도 바울이 30년이고 그 이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가운데 전파한 그런 말씀을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0장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요약을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내가 30년 동안 선포하고 다녔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회개와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갖는 거.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해 주시면서 회개를 통해서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를 너희가 온 세상에 가서 전파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그런 회개, 하나님께로 180도 돌이키는 그런 회개를 사도행전 11장 18절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록 2장 3장에 그 일곱 교회에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생활 속에서의 그런 회개가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하라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가 정말 무엇이냐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직접 들려주십니다. 한마디로 회개에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게 하고 와서 그것의 열매를 구하였으나 하나도 찾지 못하니라. 하나도 못 찾았다는 게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이에 그가 자기의 포도원 지게에 이르되, 보라, 내가 이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베어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하매, 여기 나와 있는 이 무화과 나무에 해당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베어내 버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 지옥 불 속으로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또 이걸 잘못 인용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열매도 맺지 못하면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나 보다.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아요. 다만 뭐가 없어요? 보상의 손실이 없어요. 보상의 손실을 당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베어버리라고 하는 거,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 열매가 없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있는데 열매가 너무 빈약하면 어떻게 돼요? 보상의 손실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그것에 주의를 파고 그것에 거름을 줄 때까지 금년에도 그것을 그대로 두소서. 만일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그것을 베어버리소서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나와 있는 무화과나무는 1차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3년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이 가리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적인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열매를 하나도 못 맺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 구원받지 못했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무수하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무화과 나무의 주인은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게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구나. 성경을 조금 볼만한 사람이 보면 누구라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포도원의 좋은 땅에 무화과를 심고 잘 돌보았으니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 뭘 기대하겠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내는 걸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야. 자,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가 그냥 단순히 3년이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고, 유대인들의 규례에 따르면 7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 나중에 가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은 과실나무 이렇게 심습니다. 심으면 첫 3해 동안은 열매가 열려도 그건 할례받지 않은 것, 부정한 것을 여기서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해에 열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님께 갖다 바쳐야 돼요. 그 이후에 열리는 것, 다섯째 해부터 열리는 것부터 자기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년 됐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지금 4년이 지났고 4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3년이 더 지나서 7년이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7년. 여러분, 7이라고 한 숫자가 완벽의 숫자죠. 그렇죠? 완벽한 그런 숫자예요. 이 7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에게 기회를 주고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지금 하나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 무화과 나무의 주인이 베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조건이 얼마나 좋으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를 황무지에 갖다 심었다 그래요? 아니면 포도원에 갖다 심었다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포도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땅에 이 비료를 많이 주고 이 사람들의 주식이 포도즙이기 때문에 그 안에다 지금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 안에 심었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장소에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겁니까? 얼마나 잘 돌봐줬겠어요? 영양분을 많이 공급해줬겠어요?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실한 성경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1년 365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선포가 되고 성화가 선포되는 그런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출석을 하고 있어요. 52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일주일에 세 번씩, 적어도 세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한절 한절 성경을 강의하며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고,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잘 섬겨야 된다고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아버지의 준엄한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냐? 이 마음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은혜를 베풀 줄 알고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와 같은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입술로는 감사의 열매를 맺어, 찬양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맺으셔야 돼. 여기서 음담 패설이나 세상 사람들의 그와 같은 욕지거리가 여기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입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와 찬양의 열매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은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순종의 열매. 내가 유용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유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교회든 사회든 내가 어떤 식으로든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섬김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게 있어요. 그것은 판단을 잘하는 지혜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지혜의 열매. 제가 지난주에 용서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을 하니까 그냥 뭐든지 다 용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하든지 세상 무슨 생활하든지 용서할 때 용서해야 되고 징계할 때 징계해야 돼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 여기 머리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지혜롭게 판단하는 열매가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다 사랑사랑 할수 없는 거예요. 목사가 다 매일같이 사랑사랑 할수 없는 겁니다. 용서해야 될 때가 있고, 판단해서 그릇된 것을 고쳐줘야 될 때가 있어요. 끊고 맺는 것을 바르게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판단의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판단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영이 들어와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낼 줄 알고 끊을 것을 끊어버리고 지켜야 될 것을 지킬 줄 아는 그와 같은 마음이 풍성하게 자라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될때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런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돌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 베어 버리라고 이야기할 때 놀라운 말이 포도원지기의 입에서 나옵니다. 8절, 9절, 뭐라 그래요? 주인님, 제가 그곳에 주의를 파고 그곳에 거름을 줄 때까지 금년, 1년만 더 그것을 그대로 두십시오. 만일 그 1년 동안에 다시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그 1년의 기회를 다시 줬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베어버려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 인생의 모든 기회를 다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2016년 한 해를 더 연장해 주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2016년 한 해를 더 연장해 주마.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해 주냐? 그냥 해만 연장해 주는 게 아니라 주의를 파고, 그렇죠? 그것에 걸음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의 교제를 통해서 이대로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이대로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해주니 그 1년 동안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열매를 맺는가 안 맺는가를 보시고 그리고 1년 동안 그대로 두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 1년 동안 열매를 맺겠다고 여러분 작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열매, 입술의 열매, 그렇죠? 이 행동에서 나타나는 그런 언행의 그런 모든 열매,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지혜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작정하셔야 돼요. 근데 얼마를 주세요? 1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이 어쩌면 우리에게 마지막 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1년 동안만큼은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2015년 한 해가 조금 부실한 그런 해였다 할지라도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합당한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과거는 다 잊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과거에 내가 젊은 시절부터 지어왔던 그런 모든 죄들 이거 생각하면 얼굴이 뜨끈뜨끈한데 그렇죠? 예수님 하나 딱 들어오면 뭔지 아세요?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을 잊어주신다는 거예요. 기억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2016년도에 우리가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세상일도 더 열심히 하고 가정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는 것도 열심히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것들도 더 열심히 하고 사회를 위해서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작정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